남조선은 어떻게 경제 강국이 되었나? 한날 한시에 해방된 북과 남. 60여 년이 지난 오늘 북조선은 빌어먹는 나라로, 남조선은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반세기 만에 남조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익종 박사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익종입니다. 지난 시간에 90년대 중반 남조선 경제가 큰 파티를 했는데 그 파티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로 97년에 맞은 외환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남조선 경제는 1997년에 큰 위기에 빠집니다. 외국 자본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유입되었다가 거꾸로 급격히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외채 지급 불능 사태, 즉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는 6.25 전쟁 이후 남조선에 있어서는 최대의 국가적인 재난이다, 최대의 국난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외환위기 발생 전인 1994년에서 97년에 대규모로 외국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었습니다. 주로 외국인의 증권 투자, 즉 주식 투자 자금과 또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차입금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김영삼 정부의 자본거래 자유화 조치, 또 국내 기업의 과열 투자 수요와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 또 외국 투자자의 남조선 경제에 대한 과신, 지나친 믿음,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말씀드리면요, 당시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내지 국제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자본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진국 클럽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죠. 선진국들이 가입해 있는 이 국제기구인 OECD 가입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OECD 가입으로 이제 선진국이 됐음을 자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자본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했고요. 그런데 국내 기업에 막대한 투자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자본거래가 자유화되니까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과 돈을 빌려오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는 또 해외 증권 발행을 통해서, 주식이라든가 채권 발행을 통해서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당시 금융회사 중에 그 단자회사에서 무더기로 전환된 종합금융회사들, 종금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종금사들이 단기 차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종금사를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들은 단기 차입 자금을 국내 기업에 장기 자금으로 공급하거나 또는 해외에 그 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는 등 위험도가 높은 자산 운용 행태를 보였습니다. 단기로 빌린 자금을 국내 기업에 장기로 공급을 하게 되면 단기로 빌렸으니까 곧 언제든지 상환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데, 장기로 빌려줬기 때문에 상환할 자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기간 미스매치라 그럽니다. 기간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을 빌려온 것과 돈을 빌려준 것이, 금융기관은 결국 빌려와서 빌려주는 것인데 그 기간에 서로 맞지 않는다 해서 기간 미스매치라 그럽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도가 높은 자산운용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자금 공급자들의 남조선 경제에 대한 과신도 한몫했습니다. 즉 해외 자금 공급자들도 남조선 경제를 대단히 신뢰를 하고 있었다, 지나치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말부터 세계의 내로라 하는 경제학자들이 남조선의 고도 경제 성장을 격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남조선의 경제 성장을 분석한 책들이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전반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90년대 중반에 남조선 기업을 중심으로 미중의 반도체 호황을 맞았고요. 호황이 왔었고, 또 OECD 가입 추진을 맞아서 이 국제 투자자들은 남조선 은행과 기업들에게 기꺼이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도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해서 그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렇게 돈을 남조선 기업들을, 남조선 은행과 기업들을 지나치게 믿고 돈을 빌려주니 또 빌려오고 이렇게 되니까 해외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남조선의 해외 채무는 94년 말에 약 900억 달러이던 것이 97년 9월에 한 3년 정도 안 되는 사이에 1800억 달러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또 그 내역인데 단기간 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외채가 장기 외채보다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해외 자금이 얼마 안 돼서 빠져나가게 된 사태가 97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남조선의 대기업들의 연쇄적인 부도 사태고 다른 하나는 동남아에서 일어났던 외환위기였습니다. 우선 1997년 초부터 남조선의 재벌그룹 중에서 한보, 또 산미, 진로, 대농 이런 중견그룹에 그러니까 10위 안에 드는 그룹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중견 재벌그룹의 연쇄부도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중에 한보는 당시 당진제철소 공사를 위해서 5조 7천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의 대출을 받았다가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다른 산미라든가 진로, 대농 등의 부도가 이어졌습니다. 7월에는 재계 8위의 기아자동차가 부도위기에 몰렸습니다. 재벌 중심 경제에서 그 기아자동차는 지분이 분산된 회사, 주식 소유가 분산된 회사라고 해서 당시 국민기업 이런 식으로 그 불리고 있었는데요. 이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아 살리기 운동 이런 게 벌어지면서 그 처리가 3개월 넘게 지연되었습니다. 연이은 대기업의 부도, 또 처리 지연 사태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관련된 은행들, 이 대기업들의 돈을 빌려주었던 은행들의 대규모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해외 채무 만기 연장이 거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상황에서 8월에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납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당시 외자를 빌려서 중화학공업 등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는데 외채 상환 요구가 이어지는 한편 국제 투기 자본까지 가세해서 동남아국 통화를 집중 매도하는 바람에 통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이것이 8월 달에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일어났던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외환위기가 10월이 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도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태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 외에도 홍콩이라든가 또 남조선 또 일본 이런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부정적으로 보게 됐고요. 그래서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뺀다는 것은 채권은 상환을 받고 만기가 되면 채권은 상환을 받고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 상환을 받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팔고 떠나는 것이죠. 주식을 팔고 떠나면 주식시장에 주식을 내던지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서울 증시에서도 외국인은 10월 한 달 동안 1조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주가가 매일같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하루빨리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게 상책이었는데요. 11월 5일 날 그 증권사 중에 홍콩 페레그린 증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보고서에서 Get out of Korea right now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장 한국을 떠나라 라는 그 권고죠. 그렇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채권자들은 만기가 도래한 남조선 은행들에 대한 채권을 10월, 11월 무차별적으로 회수하기 시작했고요. 남조선의 한국은행이 300억 달러 정도 있었던 외환보유고에서 은행에 달러 자금을 지원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외채가 1800억 달러 그리고 단기 외채가 1000억 달러가 넘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00억 달러 정도였던 돈으로 달러 자금을 지원했지만 외환보유고는 곧 바닥이 났고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800원에서 1000원, 1000원에서 1400원, 1000원에서 1800원 이런 식으로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남조선 정부는 마침내 백기를 들어서 11월 22일 날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사태는 금방 해결되지는 않고 악화돼서 환율은 1달러에 2000원대를 넘었다가 12월 달에 세 차례의 IMF 협약으로 겨우 진정됐고 외국 채권은행들과의 만기 연장 협상은 1998년 1월 29일 날 타결되었습니다. 이제 국가부도는 결국 면했지만 외채를 상환하기 위한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조선이 외환위기에 빠질 줄은 정책당국자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내외 시장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조선 경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외환위기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중복 과잉 투자가 있었지만 단기 외채 관리만 잘 되었어도 이 문제는 투자 감축 과정을 거쳐서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금융기관의 방만한 차입, 운용에 대한 감독 부실, 또 경상수지 적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평가 절하를 유도하지 않은 외환정책의 실패, 이런 정부 정책의 실패가 동남아 외환위기라는 환경요인과 결합해서 외환위기를 불러온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